합니다. 마가복음 순례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 14절. 히브리서 11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예.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오늘 나그네요 순례자, 나그네요 순례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원을 다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이 땅에서 저희를 나그네요 순례자로 불러주신 주님, 참 주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왕국에, 참 주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로 하여금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가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가 가득 채움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나그네라, 나그네기란 사실을 잘 압니다. 나그네란 말은 약간 허물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뭐 아마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이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유행가, 그게 그 최희준 씨가 부른 그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가사가 좀 의미심장하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인데 아주 유행을 했고 아주 설교자들도 이 설교할 때마다 그 최준 씨 하숙생을 한 곡 쭉 뽑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시 중에서도 이제 박목월 씨가 쓴 그 나그네라는 시는 좀 그나마 좀 낭만이라도 있습니다. 뭐 강가로 건너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그런 거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죽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좀 뭐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전혀 낯선 사람이라든가 할 때 쓰고, 보통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럴 때는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 돌아가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 그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성경적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 맞지? 돌아갔다. 이는 주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갔다 이거죠. 시편에도 시편 90편 3절에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걸 뭐라 죽어라 이 말을 돌아갈지어다.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 가지 아는 확실한 영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죽음은 뭐라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언어로 말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간다. 이거. 성경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는 한 가지 영적 성경적 진리, 그걸 분명히 자신들이 말하고 말로 듣는 한 가지 진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인생은 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불교 용어 맞아요. 불교에 나오는 말인데 근데 그리고 불교 가르침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통로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해서 성경에 나온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불경보다 앞선 것이니까 성경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욥은 부처보다 석가보다 훨씬 더 앞서니까 말입니다. 훨씬 더 앞서니까 성경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히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성경의 조금의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건 논어에도 있는 말 같고 불경에도 있는 말 같고 뭐 어느 다른 타종교에도 있는 말 같아요. 아니면 전설이나 신화나 타종교의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접할 때면 이전까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불 쓰러기를 우리가 얻어먹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번 일찍이 말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 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맞죠? 또 시편을 쓴 다윗은 시편 49편 17절에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지혜의 대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그가 못해서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는 것은 몸에 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뭐 상관없이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걸 믿습니다. 몸은 왔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영을 취하시고 혼을 거두어 가시는 날 몸은 본래 취해졌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과 혼에 대한 지식은 아무나 다 갖고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영혼이 순회한다, 영혼은 회귀한다, 윤회한다, 영혼은 영혼이 수면한다, 뭐 소멸된다 등등의 별별 이상한 가르침들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몸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실하게 알 뿐이지 혼에 대해서 또는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나마 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혼을 남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했죠. 질그릇을. 구원받은 몸은 성령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닮은 질그릇입니다. 몸은 혼의 장막이고 집입니다. 몸은 혼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또는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게 몸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한 몸의 정의예요. 성도의 몸은 의의 병기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입니다. 불신자의 몸은 뭐냐? 불의의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예요. 혼이 죽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몸을 땅에 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해서 처리해버린 것이 전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진리는 아는 겁니다. 또 죽은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문제는 혼입니다. 흙은 땅에 있던 대로,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문제는 혼입니다. 혼이 어디로 가는가요? 혼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어떤 혼은 저 하늘로 갑니다.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라면 그는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성경에서는 방랑자와 나그네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불신자들도 다 자신이 다 나그네라 그러죠. 응? 우리 복음서에도 뭐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러잖아요. 길 잃은 나그네, 나그네가 아니고 사실 그 방랑자가 되는 거죠. 방황자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죠. 방랑자는 과거의 얽매인 현재가 있을 뿐이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게 방랑자예요. 방랑자는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도망자와 방랑자의 삶은 두려움과 공고함만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공고함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계속 피하는 겁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가인을 향해서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로 가인의 후예들은 모두 도망자요 방랑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도망자들이 이제 도망자 인생을 끝내고 방랑자들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을 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또 이사야 2장 5절에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너희는 오라 이제 오라. 성경은 죄인들 향해서 초대장을 발송한 그 초대장 초청장과 같습니다. 속에는 온통 오라는 초청의 글귀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오라, 너희는 오라, 지금 오라, 다 오라, 응? 값없이 오라, 뭐 오라, 오라, 오라입니다. 온통 오라요, 온통 오라.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언제 와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어디로 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벌을 주어서 응? 그들에게 일벌백계로 징계하겠다고 찾는 그런 오라가 아니고 자수하시오도 아닙니다. 뭐 경찰관이나 검사의 수배장이 아니라 사면장을 들고 더 이상 도피자로 살지 말고 더 이상 방랑자로 살지 말고 와서 이제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그런 초청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보낸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향해서 도피자들 향해서 도망자들 향해서 방랑자들 향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책과 문서와 테이프와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사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대 참으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포도주과 저지를 사라 했습니다. 포도주과 저지면 다 되는 거죠. 양식 다 하죠. 아무것이 또 없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됩니다. 요청 안 하고요. 요청 안 하고 그냥 고백하기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부족돈을 가질 필요도 없고 좋은 파티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초청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행한 죄악의 정도와 그 무게를 세지 않, 그 수를 재어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 사람으로 빚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를 받은 죄인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목적이 있는 인생은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사면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이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께서 그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피자요 방랑자에서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도망자요 방랑자이지 결코 나그네요 순례자가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은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지가 생깁니다. 방황하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지가 생기고 혼의 안식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들은 교회 내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를 돌아다니며 마치 구도자인 양 살아갑니다. 저도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 뭐냐면 15년간 구원받고 너무 기뻤는데 그 이후로 그걸 잃어버리고 15년간 방황을 했다. 15년간 방황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담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뭐 인터넷을 봤는데 아 이게 상담자가 생겼다 생각해서 왔는데 한국에 안 살고 LA에 살고 캘리포니아에 있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진리교회 가라고 소개해줬죠. 진리교회. 뭐 지난주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15년을 방황하는 이야기를, 방황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15년간 방황하는 이야기를. 뭐, 다는 못 들었지만, 하여튼 뭐, 그 다들 너무 길겠죠. 그, 믿고 나서 방황자도 있다, 이거. 믿고 나서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을 잡고서도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읽고 들으면서도 말씀이신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겪었던 방황은, 가인이 겪은 이 방황, 도망자의 삶과 매한 가지였습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꼬박꼬박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영적인 목마름과 곤감이 밀려올까? 숱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에는, 제가 주님께 헌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주님께 이 주권을, 로드십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영적 생활을 컨트롤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적 방황을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는 대신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운 지식과 내가 하는 어떤 영적 지식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나의 가이드로 삼으려 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뭐 끝없이 방황을 한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 지식을 어떤 삶의 수단으로 성공의 수단으로 삶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성경 속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자꾸 이걸 수단화 도구화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 그걸 한 10년 이상 겪었습니다. 믿음 문의 능력을 성공의 보조 수단으로 삶으려 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성이 다진절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종으로 주님을 나의 어떤 보조 도구로 삼으려 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왕좌에 앉았을 때는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바르게 헌신했을 때 비로소 방랑을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 찾아온 방황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성장을 위한 진성이고 단련과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바른 관계성을 위해서 또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제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거기 오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 가나안에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곳은 타향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는 타국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이 땅을 통치할 왕과 제사장들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통치하지 않고 어떤 도시도 우리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된 내용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약속들을 받지 못하여서 대란 말은 약속의 내용, 즉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여서 대했죠. 이 말은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약속 자체는 받았는데 약속의 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를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당대에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매장지 외에는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은 믿음의 특징들이 다 나와 있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가를 나눈 거죠. 어떻게 대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첫째, 그것들 멀리서 그것들을 봤다. 확신하며 받아들였다. 이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말이 영어로 embrace예요. embrace라는 건 뭐냐면 포옹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깨알았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 말씀을 내가 깨알았다는 겁니다. 환영하며 깨알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그리고 자기들을 고백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간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의 신앙.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나타냈다. 이거 나타낸 declare예요. 이건 뭐냐? 선포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라고? 멀리서 보고, 이게 비전이죠. 멀리서 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고 오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구절은 믿음의 특징들이, 이게 믿음 특징들. 첫째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구약 성도들은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씨였습니다. 씨. 아담으로부터 모든 구약 성도들은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내 씨라고 말씀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씨. 이삭, 야곱, 요셉은 물론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한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속받고 그 씨를 통해 모든 것이 형성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의 기록은 이 씨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씨에 대한 것.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굳게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씨였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국이 영원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한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씨, 그 the seed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해석할 때에 한 씨라 그랬어요. 씨드를 하지 않고 한 씨라 그랬다 이거죠. 예수를 소란 말이죠. 이 씨를 통해 왕국은 굳게 세워집니다. 다윗의 왕조는 망하고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평안히 죽었습니다. 아브람도 자기 자식들이, 자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집트에서 종노로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씨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유다의 멸망을 대언했던 대언자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바빌론에 망해버려 끝났다. 이제부터 왕도 없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 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말씀하신 이 씨에 대한 믿음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실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실 복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왕국이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나가며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내 씨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한 씨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씨의 실체가 이제 신약성도에서 예수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씨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믿음으로 약속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땅에 속한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는 것을 영적인 비전이라 그럽니다. 비전.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냐 망하려니와 할 때 이 환상이 뭐냐면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약속을 받으면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실체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셀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향으로 볼 수 있는 땅의 티끌이었습니다. 땅은 눈에 보이죠. 땅의 티끌도 눈에 보입니다.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장차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평의 땅도 없고 한 명의 자식도 없던 때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눈에 보이는 티끌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그분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해석 도시에 살다 보니까 하늘에 별이 안 보이죠. 지금 밤에 별 봐도 뭐 서너 개 보이고 이런.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만 해도요 하늘에 별 보면요 진짜로 은하수 같은 건 진짜 이건 셀 수가 없고요. 그 나든 저도 서울 사니까 이제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밤에 별이 보입니까? 뭐 가로등이나 보이지. 그런데 이제 여름에 지리산에 한번 가는데, 이야 지리산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면 이건 진짜 쏟아진다는 말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늘 쳐다보면 이 별은 수만 수천만이죠.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 한번 은하수 한번 쫙 떠버리면 이거는 진짜 그게 다 별물이란 말이죠. 그게 별물이. 그러다. 그럼 내 자식이 걸어가서 별들 세울 수 있거든 한번 세워봐라 이거죠. 또 그 얘기를 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다음에 믿음의 실체 그 내용을 보러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 씨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때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라고 이와 같으리라. 그 성경에서 뭐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말씀을 받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내 속에서 뭘 할 수 있대. 뭐 같으리라 할 때만.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것이 없고 한 명의 자식이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 등을 통해서 내 씨를 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능력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별 바다 티끌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냐, 별이 아니라 자식이었고, 바다 해변의 모래를 볼 때마다 그 모래가 아니라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거죠. 직장의 티끌을 볼 때마다 뭘 봤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대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고급 호화 빌라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훨씬 더 좋은 맨션을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 킹덤 성교를 믿는 목사님들하고 뭐 초정리 광천수가 있는 어느 뭐 하던 충청북도인가 어디 그쪽에 하여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뭐 그러니까 자 호텔을 잘 지어놓고 이제 거기 이제 온천하러 오라고 막 관광객 끌어모으는 거죠.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가는 것은 이제 평일날이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뭐 저희들이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제가 봐도 막 입구부터 시작해서 막 으리으리해요. 근데 거기에 그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 곳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아니고 전부 다 한마디가 하시는데 아주 타여 아주 영적인 말들을 해요 보니까. 내가 살게 될 곳은 이런 대리석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곳이다. 이렇게 한 명이 시작했는데 전부 다 내공이 다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좀 깊이 와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깊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는 뒤에 듣고 있는데 믿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급 호화 맨션을 보든 빌라를 보든 호텔을 보든 그걸 보면서 동시에 뭘 보느냐면 하늘에 있는 훨씬 더 좋은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그 거처 그 맨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전이에요. 바라보라 이거죠. 영화로 만들어진 슈퍼맨을 보면서 우리는 저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제가 대형 포스터를 봤거든요. 그 슈퍼맨의 대형 포스터를 봤는데 그 이번에 만드는 슈퍼맨 포스터가 뭐냐면 그 눈 아래 총알을 쏘는데 그 총알이 튕겨 나오는 게 이제 포스터로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뭐 저거보다 더 나은 몸인데요. 더 강한 몸인데.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계 대도시를 보면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도시를 봅니다. 올림픽이나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서 그 영광, 그들이 받는 영광, 사람들이 받는 칭찬, 존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들과 왕관들을 봅니다. 세상의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서 불타는 지옥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무엇을 눈에 보이는 뭘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들,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째, 믿음은 믿음으로 약속들을 확신했습니다. 확신했다. 확신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했어요. 확신이란 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았고 그걸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확신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5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로운 중에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주님이 확신이 되신다. 또 잠언 3장 26절에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않냐게 하시려다.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주님은 아브라함의 확신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받은 약속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확신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럽니다. 뭔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없는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며 즐거워합니다.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싶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주를 두려우면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를 두려우면 강한 확신이 있나니 했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약속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는 말은 포옹하다 깨앉다란 말입니다. Embrace, embrace.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크고 주신 약속들은 귀하고 크고 보배롭습니다. 이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거죠. 더 보배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깨앉는 거죠. 돈자루를 깨앉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깨앉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Embrace, 깨앉다. 포옹하다. 주님의 약속은 거룩한 약속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귀한 약속입니다. 큰 약속입니다. 상급이 있는 약속이.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들을 때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약속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어났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귀한 보석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거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인브레이스 이게 인브레이스. 한국 교인들이 이게 너무 잘 습관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렇게 품에 품고 다니듯이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 믿음이 크고 강해지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품에 안듯이 남편이 아내를 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렇게 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냐면 타국이로 나그네였다. 75세의 하란을 떠나서 175세의 그 땅에서 죽었는데 100년을 살았다. 한 세기를 사는 거면 엄청나게 산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100년 살아도 100년. 100년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0년 살면 진짜로 호텔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대한 저택이라도 지어질 것 같은데 100년을 살면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100년을 살면서. 우린 10년 뒤를 바라봐도 아 이거 뭐 아파트 계속 살아도 되겠냐, 집이라도 한 대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래도 20년, 30년 론을 해서라도 산단 말이지. 내가 20년, 30년 살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왜 자신은 나그네의 순례자임을 고백했다 이거.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집 안 짓냐 물으면 난 나그네다 이거. 난 타국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을 향해서 그 땅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집에 살았잖아요. 장막이 안 타고 집에 살았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찬란한 해살과 풍성한 먹을 것에 감탄을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더워서 살기에 뭐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도시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살아생전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데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요 너희 함께 머무는 자라 했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의 왕이었지만 뭐랬냐면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그랬어요. 왕궁에 있는 이 다윗이 말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자신은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이게 뭔 표현이에요? 주님은 이 지구의 창조주이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처럼 살으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뭐 누울 곳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집이 주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신 나그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이 타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게. 왜 그렇게 저축도 안 하고 채권도 안 사고 악마리 같이 안 사냐고 우리는 타국이고 나그네다 이게.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는 뭐냐? 약속을 상속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약속을 내 자식에게도 상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을 상급을, 내가 받을 그 멸류관 왕관을, 내가 받을 칭찬을, 내가 받을 뭐를 내 자식도 받도록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상속해주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약속을 상속해준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대로 상속해주겠다. 이거. 여러분 약속을 상속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상속해준 게 아니라 약속을 상속해줬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약속을 상속해줬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을 상속해줬고 요셉은 그 자녀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준 겁니다. 약속을 상속해준 거예요. 우린 약속을 상속해준 약속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내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상속해준다면 주님 주신 약속을 물려주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상속입니다. 여섯째, 이들은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했는데, 드러내다 해, declare 선포하다 해, 선포했다 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직은 없다, 장차 올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도시를 선포했다 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를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들이 믿고 바라고 확신하며 받아들인 것들을 분명히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들을 믿는 성경신자들은 독특한 백성들로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돈을 벌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집을 구하지만 비싸고 좋은 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지만 교육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포합니다. 선포한. 우리는 조만간 하늘의 왕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포한다 이겁니다. 선포했다. 아브라함 바로 그걸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믿음. 우린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선포한다 이거예요. 선포한다. 나는 영원히 산다고 이거, 이 사실을 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선포하고, 자신의 지위를 선포하고, 내가 받게 될 유업의 상급을 선포하고, 내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포하네. 그걸 선포했다 이거예요. 선포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선포했다 이거죠. 선포하는 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 믿음의 자세를 그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를 섬기도 합니다. 아멘.